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의 대북 군사적 옵션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껏 군사적 수단이 옵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다면서 군사적 수단은 더 큰 재난을 일으킬 뿐이며 유관 각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던포드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북한에 대응한 군사적 선택이 상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많은 사람이 군사적 선택지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 끔찍할 것이고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새로 설치한 두 곳의 안전지대에서 휴전을 감시할 헌병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군이 시리아 서남부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인 동부 구타 지역에 검문소와 감시 초소들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지대 감시를 목적으로 시리아에 외국군 병력이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와 이란, 터키는 6년간의 시리아 내전이 더 이상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 곳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시리아 정부군은 지정된 지역에서 작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네 곳의 안전지대에는 약 2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주도인 라우로시에서 24일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6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방 당국자들이 시장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정부 건물 인근의 무허가 상점들을 철거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국자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살만 라피크 펀자브주 보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사망자 가운데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포함됐고 병원으로 호송된 일부 부상자들도 중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4일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위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는 미국의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12일 한국에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워싱턴 DC에서 회의가 열리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백운규 장관 명의의 답신에서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최 장소는 서울로 하고 개최 시기는 한국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위원회에서 미안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23일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두 대의 중국 J-10 전투기 중 한 대는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에 약 91m까지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가깝게 접근하자 미군 정찰기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조우는 중국 해안 도시인 칭다오에서 148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이 24일 미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은 중앙정부가 미군 비행장 이전 공사를 위해 암초 파쇄 작업을 하면서 오키나와현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키나와현 내 미 해병대 비행장을 나고시 해코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의 내로라 하는 대도시에는 거의 대부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죠. 빠르고 교통체증을 줄여주며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어서 사랑받는 교통수단인데요.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운영한 영국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의 경우 15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개발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규모의 지하철이 지어지고 있어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충칭시의 지하철이 지하 약 94m 깊이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60m로 중국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지만 새로 노선을 더 확충하면서 약 31층 건물 높이의 역사가 새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승강기를 이용해서 이용의 불편함을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지하철 탑승에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어질 충칭시의 지하철이 세계 최고의 깊이는 아닙니다. 평양의 지하철역이 110m로 가장 깊고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의 지하철역이 약 106m로 충칭시의 지하철역은 세계 세 번째 깊이의 지하철역이 될 전망입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3도, 신의주 22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33도, 함흥 22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9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Forever in Your Mind의 곡입니다. Whenever, 언제나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 know it sounds crazy, but time doesn't faze me. Ever since it lost its hold on me. Hey, hey. Hung out till midnight, missed the curfew, that's alright. Then back to bed and right on time, you'll say, hey. Whenever you need me, I'm right there with you. Friend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유혈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의 압박 때문에 남중국해 가스전 탐사 계획을 접었고요.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군사력 시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특사를 보냈다고요?
네, 제이슨 그린블렛 백악관 국제협상특별대표가 월요일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블렛 특사가 최근 급격하게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임무를 띠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밝힌 현지 안보 이슈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네, 이 최근 이스라엘 당국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템플 마운트, 이 아랍에서는 하람 알셰리프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유혈 충돌과 이 보복 살인이 이어지는 등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양측에서 최소한 7명 내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이 다친 사람은 뭐 수백 명에 이르는데요. 아랍계 인도주의 단체 적신월사 집계에 따르면 이 부상자가 450여 명에 달합니다. 충돌이 확대되면서 이웃나라 요르단으로 유혈 사태가 번질 조짐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겁니다.
네. 자, 성지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이웃나라로 번지고 있다는 말인데, 자, 어떻게 된 사정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 16일 이스라엘 당국이 이틀 전에 일어난 아랍계 주민들의 총격 사건을 이유로 이 템플 마운트 성지 내 이슬람 사원 알 아크샤 입구에 이 금속 탐지기 그리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50세 이하 이슬람 신도는 알 아크사에 가기 전에 아예 이 템플 마운트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당국이 조치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당국의 성지 통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이슬람 합동 예배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이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진압 병력이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동족의 희생에 대한 보복을 내세워서 이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 가정에 침입해 일가족 3명을 살해했고요. 일요일에는 인접한 요르단 수도 암만 주지의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흉기 공격 사건이 발생해 이 경비원이 쏜 총에 요르단인 2명이 숨졌습니다. 성지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인접 국가인 요르단까지 확산된 겁니다.
네. 자, 이 문제의 발단이 된 템플 마운트라는 곳은 어떤 지역인가요?
네. 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템플 마운트는 풀어서 말하자면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이 아랍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람 알샤리프로 통합니다. 여러 명칭을 가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었다고 믿고 있고요. 또 파괴된 이 성전의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이 통곡의 벽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예수의 묘지에 세워진 성묘교회도 이 지역에 있고요. 또 이슬람 신도들은 템플 마운트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재를 위해서 현장에 간 그린블렛 특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간 그린블렛 특사, 유대계 미국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그룹 최고 법률 책임자 겸 부사장이었습니다. 기업과 법률 관련 활동 이전에 외교 경험은 없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이스라엘 문제 담당 자문역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요. 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중동 특사 자격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템플 마운트를 둘러싼 유혈 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월요일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성명을 통해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절제와 대화를 절박하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은 뭔가요?
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 당국이 이 템플 마운트를 다시 개방하도록 요구해달라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보 내각은 금속 탐지기와 보안 카메라 등 이 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계획을 오랫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 보낸 그린블렛 특사의 활동이 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가스전을 탐사하려다가 포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베트남 정부가 동남부 해안에서 약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가스전 탐사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전날 베트남 당국이 이곳에 다량의 가스가 매장돼 있다면서 경제성을 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보도가 나와서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경제성이 확인된 가스전 탐사인데요. 갑자기 취소한 배경은 뭡니까?
네, 중국의 강력한 위협에 따른 조치로 이 베트남 에너지업계 관계자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남중국해 안에 있는 해당 가스전은 지리적으로는 베트남에 가깝지만 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은 구단선 안에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 가스전 탐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에서는 난사 군도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베트남 군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중국이 위협을 해왔다고 시행사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슷한 일로 베트남과 중국이 실제로 충돌한 일이 있다고요?
네. 지난 2014년 5월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 군도, 중국에서 이 시사 군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 일대에서 시추 작업을 하다가 베트남 감시선과 충돌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에서는 격렬한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 뒤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면서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분쟁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결국 필리핀 정부가 중국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필리핀이 승소하긴 했지만 이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승소한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말에 중단했던 남중국해 내의 리드뱅크, 필리핀에서는 렉토뱅크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리드뱅크 주변 석유와 가스 탐사 작업을 연내 재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이 이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때 이 남중국해 석유 탐사 계획을 설명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을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은 남중국해의 핵심인 이 스플래틀리 제도와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강조했는데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이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또 남중국해 일대가 국제 수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파견해 통행시키는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군사력 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다음 달 1일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인데요. 실전을 가장한 기동훈련인 대규모 워게임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중국군 관계자는 오는 8월 1일 네이멍구 주루허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건군 9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군사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실탄을 사용한 화력시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보통 창군 기념 행사라고 하면 이 군인들이 발맞춰서 시가지를 행진하는 뭐 군사 퍼레이드나 또는 지휘관이 무게차를 타고 병사들을 살피는 사열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 워게임이라고 하면은 일반 열병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가장 최근에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은 지난 2015년 9월 이 베이징 텐안맨에서 진행된 승전 70주년 행사였는데요. 인민해방군 병력과 장비가 말씀하신 대로 이 줄맞춰 행진하면서 예포 등을 발사하는 전통적인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에 예정된 이 창군 90주년 기념 행사는 이 같은 형식을 탈피해서 육군과 공군이 훈련장에 모여서 실전 화력 시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 최신 무기도 대대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라고요?
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간간이 알려진 젠20 스텔스기 편대를 비롯한 중국군의 최신 장비와 무기들이 오는 1일 행사에서 처음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이버 전쟁 관련 기술, 전자전을 위한 전자파 방해 기술 등을 적용한 첨단 워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중국어권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이 워게임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이 내부 훈련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관할 예정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올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군 장악력과 지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씨가 월요일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러시아와 내통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이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 청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 또 올해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더딘 속도를 보였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상원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서 화요일에는 또 하원 정보위원회에 나갔는데요. 쿠슈너 고문이 월요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러시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I did not collude with Russia, nor do I know of anyone else.
네, 러시아와 내통한 일이 없으며 자신이 아는 한 트럼프 선거 캠프에 그 누구도 외국 정부와 공모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 누구와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고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인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일도 없으며 수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영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좀 더 영리하게 선거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쿠슈너 고문이 주미 러시아 대사 또 러시아 국영은행 총재와 트럼프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또 처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함께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쿠시너 고문은 청문회 몇 시간 전 공개한 성명에서 러시아인들과의 일부 접촉이 신원조회 서류에서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보좌 간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서류 작성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 줄 모르고 보좌 간이 제출했던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충한 것이라고 쿠시너 고문을 말했습니다.
네. 쿠시너 고문은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당시 회동에 참석하긴 했지만 늦게 갔다고 말했는데요. 가서 보니 별로 중요한 얘기가 오가질 않아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빠져나갈 핑계가 필요해서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고 10분 만에 나왔다고 쿠시너 고문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쿠시너 고문의 처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나탈리아 베세니츠카야 변호사를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쿠시너 고문은 당시 이메일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어떤 성격의 만남인지 잘 모르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쿠시너 고문을 매우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쿠시너 고문은 언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잠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쿠시너 고문은 올해 36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반카 트럼프 씨의 남편입니다. 뉴욕에서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인데요. 트럼프 캠프에서 디지털 전략을 맡아서 이끌었고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된 뒤 중동 문제와 중국, 멕시코 등 국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 정부 현대화 노력도 이끌고 있지요.
예. 자, 이 쿠시너 고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도 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의회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상원 법사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비공개로 돌려졌고 서류 준비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사면 권한의 범위를 조사 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을 사면하는 문제까지 논의됐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We're not researching the issue because the issue of pardons is not on the table.
네,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 일요일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서 한 말을 들으셨는데요. 헌법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세큘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면할 게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사위와 장남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내통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언론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짜 러시아 마녀 사냥이 계속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이 핑계가 정착하는데 두 그룹이 웃고 있다. 민주당과 러시아가 웃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시너 씨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메시지를 갖고 있고 선거운동을 더 잘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이라면서 러시아 내통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월요일 이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좀 더 나은 거래인데요. 불공정한 시장 경제 문제와 치솟는 약값, 임금 인상 정체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제 청사진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단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낸스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월요일 버지니아주 한 마을을 방문하고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네, 자 어떤 의미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나은 거래라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불공정한 시장 경쟁 문제에서는 기업 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대규모 합병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안했고요. 또 합병 후 검토 과정도 강화합니다. 또 항공사와 통신사, 맥주, 식료품, 안경 사업을 우려되는 분야로 꼽았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에서 일부 약값이 치솟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역시 다루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링 제약회사의 다라프레임이란 항생제 가격이 하룻밤에 13달러 50센트에서 750달러로 치솟는 등 최근 약값이 크게 오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렇게 제약회사가 약값을 과다하게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한 독립정부기관을 창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가 제약회사들과 약값을 협상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제약회사가 크게 가격을 올리려면 정부 승인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견습생 제도에 대한 연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해 적절한 임금을 주면서 훈련하는 고용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 또 공립고등학교나 2년제 공립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권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비싼 대학 등록금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등록금 인상률이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올 상반기 미국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률이 1.9%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난 1990년에서 작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매년 평균 6%로 물가 인상률의 두 배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느려진 겁니다. 당시인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매년 160% 이상 상승하면서 생활비를 포함해 학비가 27,500달러에 달하기도 했죠.
네. 자,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학 등록금이 주춤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우선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미국 내 2년제와 4년제 대학 숫자는 30% 이상 증가해서 4,7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생 비율은 2010년 최고점을 찍은 후에 4% 이상 떨어졌는데요. 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고요?
예, 미국의 출생률이 낮아졌고요. 또한 이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대학 입학 연령의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이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숫자는 18%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7년 사이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단 2%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간 이어진 미국의 경제와 인구의 변화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의회가 지난 2008년 이후 학자금 융자 한도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은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학자금 지원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늘지 않자 대학들 역시 학비를 인상하는데 제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학의 등록금 인상 속도가 느려져도 학자금 융자는 여전히 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0살 이하의 젊은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비싼 대학 등록금이 부담이 돼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밝혔고요.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중도에 포기했다는 비율 역시 비슷했습니다. 미국인의 학자금 융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4,400만 명의 미국인이 총 1조 3천억 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는 20세기 최악의 참극으로 불리는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킬링필드. 1975년 정권을 잡은 크메르 루주 정권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창하며 수도 프놈펜에 있는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지식인과 이전 정부 관계자 등을 학살한 사건인데요.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4년간 170만 명에서 220만 명, 그러니까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킬링필드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 가운데는 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정권 아래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오게 된 난민입니다.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I got into advocacy and why education advocacy, I want to share my dad's.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계 장학금 재단의 연례 회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여성,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타 핀 아렌스 씨입니다.
So. By 2040, because we're going to have the voting power, if one in seven of us are going to be Asian Americans, we better.
때로는 부드럽게, 또 때로는 강한 어조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리타 씨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육 활동가인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교육가로 연단을 서기까지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타 핀 아렌스입니다. 저는 아이다호주의 작은 마을 트윈폴스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캄보디아의 캄퐁참인데요. 캄보디아에서 자행됐던 대학살을 피해서 미국에 오게 된 난민입니다.
리타 씨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1981년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당시 리타 씨의 나이는 4살이었는데요. 크메르 루주 정권이 폭정을 펼치던 1977년 태어난 리타 씨에게 캄보디아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부모님은 늘 두고 온 고향에 관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So they talk about the time before the war and the time during the war. And so before the war for them
저희 부모님은 캄보디아의 내전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은 캄보디아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셨죠. 저희 어머니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일하셨는데 경제부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셨대요. 고위 공무원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이었죠. 하지만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으면서 부모님은 모든 걸 잃었고 수도 프놈펜에서 쫓겨나서 캄보디아 동부의 캄퐁참이란 지역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캄퐁참은 곡창지대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My parents credit me with why they're alive today. And that's because
저희 부모님은 늘 저한테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린 복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나고 캄퐁찬 마을에 큰 트럭이 한 대 들어왔대요. 이 트럭 운전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가져와서는 이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서 수도 프놈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죠. 지금 새 정부가 세워지고 있는데 목록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새 정부 건립을 도울 거라고 하면서요. 목록엔 어머니 친척 5명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교수였던 고모와 기술자였던 삼촌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름도 거기 있었죠. 하지만 사흘 전에 출산을 한 저희 어머니는 마을 외곽에 있는 트럭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어머니만 빼놓고 다른 사람을 모두 태워서 트럭이 마을을 떠났고 어머니는 트럭을 타고 가지 못해 무척 아쉬워하셨죠.
하지만 보름 후 트럭을 타고 간 사람들의 옷까지만 가족들 품에 돌아왔는데요. 이 트럭은 다름 아닌 처형 트럭으로 트럭을 타고 간 사람 모두 처형됐던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어머니와 온 가족은 1979년 캄퐁참을 떠나게 됩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살던 마을을 떠났어요. 크메르루즈 정권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수도 프놈펜으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수도엔 여전히 크메르루즈 세력이 남아있었고요. 부모님은 캄보디아를 떠나서 태국으로 탈출하기로 결심하셨죠. 이 과정에서 저희 큰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부모님 또 오빠와 함께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난민촌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리타 씨 아버지는 난민촌에서 쌀 배급을 도왔고 또 다른 난민촌을 거쳐 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으로 올 수 있었죠.
Very different and challenging for us because Cambodia is very tropical and Idaho is very very cold.
미국 북서부의 아이다호에 정착했어요. 1981년 9월 말에 도착했는데 환경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열대성 기후인데 아이다호는 너무 추운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봤죠. 하루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아버지는 제 손을 붙들고 유치원에 데려가셨어요. 전 너무 추워서 유치원에 못 가겠다면서 엉엉 울면서 걸어갔는데 눈물이 다 얼어붙을 정도였죠. 그렇게 눈보라를 헤치며 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이 멈춰서서는 우리 보고 어딜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고 대답하자 그분이 오늘 눈폭풍 때문에 학교가 다 문을 닫을 걸 몰랐냐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어린 나이에 리타 씨에게 미국은 너무나 추운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킬링필드에서도 살아남았지만 다른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리타 씨 가족의 미국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남다른 교육열 덕에 리타 씨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출신의 교육자 리타 핀 아렌스 씨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타 씨가 예일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과정과 리타 씨의 특별한 캠퍼스 생활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acked in like sardines. Packed in like sardines입니다. We the Pizza is a very popular pizza joint that draws crowds with their delicious specialty pizzas. Washington DC에 We the Pizza라는 피자집이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손님들로 늘 북적입니다. Lines are usually out the door and it's definitely a happy atmosphere among families and couples of all ages. But the day I visited the store, it was pretty quiet with only a few customers.
그런데 며칠 전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손님도 별로 없고 너무 한산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We the Pizza집에서 일하는 Abe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acked in like sardines입니다.
It's quiet today.
Yeah, it is very quiet.
Usually it's like packed like sardines in here.
Exactly. This weekend is going to be very busy.
Oh, yeah.
Yeah, so maybe start from tomorrow is going to be very busy.
It's usually packed, so many people.
Absolutely, yeah.
I mean, that's good for your business.
Yeah, sure.
I actually am waiting for 3 months.
제가 본문에서 usually it's packed like sardines in here 라고 했죠. 네, packed. P-A-C-K-E-D. Packed는 꽉 들어찬, 무엇무엇이 가득한 이란 뜻이고요. Sardines. S-A-R-D-I-N-E. Sardines는 정어리 또는 빽빽이 채우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packed in like sardines. Packed in like sardines는 무엇무엇이 빽빽이 들어찬, 매우 혼잡한, 복잡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다. 영어로 The subway was full. The passengers were packed in like sardines. The subway was full. The passengers were packed in like sardines. 라고 할 수 있죠? If people are packed in like sardin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them in a small space. So they're packed very tightly. Packed in like sardines. 무엇무엇이 빽빽이 들어찬, 매우 혼잡한, 복잡한 이란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quiet today.
Yeah, it is. Very quiet.
Usually it's like packed like sardines in here.
Exactly. This weekend is going to be very busy.
Oh, yeah.
Yeah, so maybe start from tomorrow is going to be very busy.
It's usually packed, so many people.
Absolutely, yeah.
I mean, that's good for your business.
Yeah.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승객들로 꽉 찬다. 맞습니다.
During rush hour, passengers are packed in like sardines on the subway. During rush hour, passengers are packed in like sardines on the subway.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acked in like sardines. Packed in like sardines. 꽉 차다, 빽빽이 들어찬 또는 매우 혼잡한, 복잡한. Packed in like sardin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engbangsong Yoginin Washington입니다. 끝으로 Lionel Richie의 All Night Long, 밤새도록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body sing, everybody dance. Lose your yourself in wild romance. We're going to party, caramba, fiesta, forever. Come on and sing along. We're going to party, caramba, fiesta, forever. Come on and sing along. Let the music play on, play on, play on. Feel it in your heart and feel it in your soul. Let the music take control. We're going to party, climbing, fiesta, forever. Come on and sing my song. All night long.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초 소말리아 남수단, 나이지리아, 예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6억 3,9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인도주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해당 지역에서 폭력과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2천만 명의 주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로버트 젠킨스 민주주의 분쟁 인도주의 지원국장은 수단 남부와 나이지리아, 예멘에서 각종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계속된 분쟁은 심각한 기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기근 방지를 위한 원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식량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의 범위와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젠킨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네 개 나라 모두 갈등과 분쟁이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소말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식량 지원이 갈등으로 인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단과 예멘은 내전으로 경제가 피폐해지고 농업과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는 인샤밥이나 보코하람, ISIS 등의 폭거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추가 기금을 긴급 식량과 영양 지원, 의료 지원, 위생과 식수 개선 사업, 보건 프로그램 제공, 질병 예방, 난민과 이재민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기근 해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젠킨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